요한복음 5장 30절부터입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날 세상에 있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나 스스로 세상에 있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 되어버리죠. 이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불신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자라고와 이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가 이걸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걸 믿는다면은 그냥 믿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괜히 그냥 뭐 아무 생각도 목적도 뜻도 없이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 아들답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험한 땅에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면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을 따라가기 힘쓰는 것이 진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읽으면 참 어렵다는 이런 느낌 많이 들 거예요. 사실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어디를 봐 도대체 이 사건들, 이 말들이 뭘 의미하고 또 무엇을 우리에 가르치고 있는가 종잡을 수 없는 게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이 어렵다는 그런 느낌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고방식은 다 버리고 내가 새롭게 깨닫는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가 마련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그 안식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지켜야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은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항상 안식일은 뭔가 지키는 날이다 이러한 그 생각이 우리 속에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머리에 남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자꾸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 규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 정신이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유대인의 상상만 가지고 메시아니까 뭔가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까지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메시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온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을 고통에 세방시켜줄 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기들 할 일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깨지지하게 생긴 한 젊은 사람이 안식일날 병자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하더니 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치겠냐고 하는 거죠. 지금도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이단이다 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면은 이건 더 있으면 되겠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병들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하는 날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일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냐? 그 안식일날 일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는 것하고 아들이 일하는 것하고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보인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날인데 그 일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택한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네가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병 고치마 성질 몇 분 말아,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조건을 아무것도 내걸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자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뭐 지켰기 때문에 조건을 내걸 필요도 없는 그런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란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에 의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고쳐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 천국을 향해서 움직일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어있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일의 생각 끝나면 되는 거냐?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에게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듣게 돼 있죠.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듣지 못한 자는 귀머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은 다 살아나고 귀머거리는 다 지옥 가다, 이런 말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 어떤 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한 소리를 듣는다, 뭐 성경을 말한 목사의 말을 듣는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진짜 음성을 듣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래 그 말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사는 기적에는 그저 음성을 듣고 그걸 믿는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산다는 거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단지 믿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죽은 자는 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그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하심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할 수가 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쉬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이걸 믿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따진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 지켜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발상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30절부터 3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신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낸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낸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믿는 자가 신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이걸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는데 나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행하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날 보내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날 보내신 뜻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원한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보낸 받은 자의 진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보냄 받은 우리에게 보여질 자세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자세죠.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원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당장 뭐라 갑니까? 저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 자기를 하는 동등대게 여긴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성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대게 지금 말한다 이게 지금 성결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게 현명한 것 생각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한다고 성결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가령 하늘로서는 천사가 내려오게 말씀을 해가지고 천군 좀 내려오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뭐 변형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신다든가 여러가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로 믿게 만들려면 보여준다면 모든 일은 쉬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걸 곰곰이 생각해 온다면 대부분의 삶이 우리 자신을 그런 어떤 상황에서 빼내기 위한, 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전도사와 교리적인 그런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토론이 붙었어요.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얼굴까지 붓질 가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감옥 가르치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틀리고 그 전도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공부에 생각하면 제 말, 그때 제 말이 맞았는데 그때 그 목사 결국 잘못 생각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때 뭐 누구 말이 맞는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가고 할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굉장히 부끄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저는 뭡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를 올린 거란 말이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것도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쓸데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싸움에 휘말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 그런다면 그때부터 열이 오르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사라져버리고 내 말은 맞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결국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말겠다, 이런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러한 증거라면은 아무리 만말을 해도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30절에 예수님이 내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신 분,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1절에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않다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 틀리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겠죠, 많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참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을 할지라도 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보낸받은 자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 자신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보내신 분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면 안 된다,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말이 맞다는 것을 세상에서 증거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좀 새기고 산다면은 우리가 뭐 말하는 것이나 삶의 방향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쓸데없는 논쟁, 싸움 이런 건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과 뭐 어떤 얘기하면서 감정사는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은서학교는 성경과 이러쿵저러쿵 싸운 일을 적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소위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여기는 교회에 가면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아는 이 성경이 옳다는 거,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열을 내고 불키는 그런 일들이 많죠.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꼭 이 결과를 만들려고 투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조 과학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자기들 지식을 증거하게 싸우는 사람들밖에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옳다,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계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말씀만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 믿을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세상에 증거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게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단지 그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들은 참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옳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증거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성경지식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린 내가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 속에 다시 확인을 해야 돼. 3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키워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건 주제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유로 공격받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한다. 지금 이 이유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날 보낸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자기를 보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보낸받은 분의 자신인 거라는 거죠. 날 보내신 분 뜻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보낸받은 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든 말든지 간에 누가 내 말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시킨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보낸받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탄 예수님의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예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기 일하는 그런 예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유혹은 니를 증거해봐라. 이건 니를 증거해봐라.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 유혹은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쪽으로 항상 우리는 몰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그렇죠. 목사는 이런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어떤 생각이 됩니까? 목사는 항상 단정하고 표정도 온화하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이런 개념을 가질 거라는 거죠. 목사다운 사람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딱 뭔가 그려진다 그 말입니다. 신자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 뭔가 우리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목사답게 비춰지기 위해서 말을 뭐 부드럽게 할 예를 쓴다거나 뭐 또 표정을 바꿀 예를 쓴다면 그게 뭐냐?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쓰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신자고 목사인 걸 세상에 증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 목사가 말투 왜 그래 시비를 건다면은 나는 내가 목사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목사되게 했다 이런 말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신자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34절에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 보내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그 증거에 도움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증거만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이게 뭘 말한 것입니까? 무슨 일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줘가지고서 이루시는 역사 그게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의 역사 그걸 말하는 그게 요한 증거가 더 큰 증거라 이런 얘기죠. 그 역사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죽으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뭡니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낮아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증거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뜻을 세워가지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 모습과 반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일로 쓰지를 않고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일이만 지금 몰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 안에서 과연 신자의 신자의 모습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바로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포기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보냄받은 신자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또 아무도 예수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이다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죽는 인생을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세상 그 덕분에 야 저 사람 진짜 신자구나 알아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도 보지를 못한 세상이 신자가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걸 알아주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세상 오히려 그를 무시할 것이고 오히려 욕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자인 걸 뭔가 알아주겠지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증거가 바로 참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겠음을 하겠다는 내가 부지런히 성경 보고 뭐 내가 아침마다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내가 알아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일하신 것과 전혀 반대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신자답게 얘기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예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신자라면은 보낸받은 예수님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 터진 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군에서 불러와가지고 당장 유대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인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로 죽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진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을 유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에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백성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에 칼을 빼어서 말고에 귀를 쳤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질에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딱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성도 된 사람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지는 것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고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포기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이고 남들 보기에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내 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내 것 챙길 다 챙기면서 내 것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나를 증거하려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자의 삶이 아니다는 것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남들 보기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사고방식까지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답답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증거하기 이 땅에 세운받은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받았음을 마음 깊이 여기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일만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희가 되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